태초의 세상과 그 황폐함의 원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에 하나의 완전한 청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이미 보았습니다.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원시의 아름다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생기가 조금도 없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6일 동안의 이 황폐한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6일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메시지에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세상이 황폐하게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손안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을 참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큰 재해가 당초의 아름다운 대지에 임했습니까? 죄 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문제는 성경 안에서 완전하게 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들을 비추는 많은 미광들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전의 세상과 그 황폐함의 원인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로 세움을 얻게 합니다. 가장 공허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추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비록 사탄의 명칭은 보지 못하지만 그 뱀이 사탄의 그릇이며 사실상 마귀의 화신임을 모두가 압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사탄이 지음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에서 많은 악한 영들을 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우리는 더욱 자주 그것들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그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또한 창세기 1장에 있는 6일 동안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천사의 지음받음도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성경 가운데서 자주 말하는 천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문제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사 및 기타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창조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것들이 6일 동안에 창조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6일 동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면 언제 지어졌습니까? 유일한 답변은 바로 그것들이 이전 세상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속에서 발굴한 동식물의 화석은 당시 세상에 단지 병과 죽음, 죄에 나눌 수 없는 두 가지 동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잔폭하고 흉악한 일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세상의 것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만드신 것이 모두 좋았으며 아담이 아직 범죄하기 전에는 그 중에 흠이 없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석의 동식물들이 아담 이전의 종류에 속하며 또한 병과 죽음의 분명한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볼 때 그것들은 반드시 다른 세계에 속하고 거기에는 죄스럽고 더러운 역사가 있었으며 결국은 그들 자신과 사는 곳을 폐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을 때 거기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6절은 그것이 바로 그 맹렬한 진노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왜 진노하셨습니까? 아마 당시 그 피조물들의 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왜 그분이 태초에 창조하신 땅을 회멸하려 하셨습니까? 우리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아마도 땅에 살던 종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그들을 심판하게 되셨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결코 사탄의 유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초의 땅이 황폐하게 변한 원인을 물을 때 천연적으로 이것은 대적이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에게서 기인된 것 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른 이유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한 단락을 상고해 봅시다. 그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대적의 근원과 이전 세상의 상황 및 그것이 황폐하게 변한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19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 군왕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이며 1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두로 왕에 대해 말한 것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했으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고 자신이 다니엘보다 더욱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스스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고 열국 중에 강포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회멸하도록 벌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한 후에 오래지 않아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 일어나 두로를 멸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두로의 군왕이 바로 이소바로라고 여겼습니다. 페니지의 역사에서는 그를 이소발 2세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이미 응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해석하는 데에는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 내려가면 11절부터 19절까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락의 성경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 단락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많은 말들을 세상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로왕이 다만 사람이라면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 말한 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두로왕이 어떻게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산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언약궤를 덮는 그룹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에는 두로왕의 체험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을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불공정한 것입니다. 나는 두로 군왕에 대해서 말한 앞단락은 당시 왕이었던 이수바루에 대해 말한 것으로 봅니다. 이 단락은 두로왕에 대한 애가로 장래의 적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본장 2절은 두로가 바다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다니엘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에서 장래 적 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혹 두로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를 두로왕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므로 이 안에 많은 말들은 사탄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비는 11절부터 19절까지는 비록 두로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은밀하게 사탄의 행위와 타락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벨렌 박사는 두로왕은 최후의 큰 죄인의 예표이다. 우리는 이 악한 왕의 배후에 다른 하나의 권력, 바로 사탄이 있음을 본다. 사탄은 당시 두로왕의 배후의 권력이었으며 지금 그는 금세의 신으로서 세상의 열국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을 적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말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만약 신중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과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비록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들의 행함에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아니면 악한 영의 운행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평상시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사악한 영이 운행할 뿐 아니라 사탄 또한 친히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친히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온 것을 보며 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친히 베드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며 그 후에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친히 유다의 마음에 들어감을 봅니다. 마지막에 이를 때 세상의 무대에서 친히 적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적 그리스도의 행위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된 것이며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마귀의 성육신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그를 사탄과 합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몇 구절의 성경 가운데서 범속한 것을 뛰어넘는 것은 모두가 사탄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그 나머지는 적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결코 적 그리스도의 문제를 살피는 데 있지 않고 이전 세상의 종류와 그것이 황폐하게 된 원인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를 말한 이 단락은 한쪽에 두고 본 주제와 관계된 사탄의 부분만 주의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과 관계된 말씀을 볼 것입니다. 12절은 사탄이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 범죄하기 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천사들보다도 높았습니다. 완전하고 충족하고 온전히 등의 말은 당시에 그가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했음을 표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든 피조물 위에 두셨습니다. 그는 그의 충족한 지혜를 사용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당시에 그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은 그가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각양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우리는 사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거기에서 각양 보석으로 단장하지 않았으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에덴 동산은 결코 동시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사탄은 이미 타락했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이 사탄이 아직 타락하기 전의 광경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은 아담 때보다 훨씬 일찍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담보다 더 이르다면 그것은 분명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전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장래 예루살렘과 같이 홍보석, 청옥 등등과 같은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거했던 에덴 동산에는 결코 이러한 광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만 그 가운데의 나무를 강조했을 뿐 그것이 어떻게 단장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의 에덴 동산은 분명 아담의 에덴 동산과 다른 것입니다. 그가 단장한 이러한 보석들은 우리에게 출애굽계 제사장 아론의 몸에 있는 보석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하반절은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악기는 왕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악기를 타서 사울왕에게 들려주었는지를 봅니다. 바벨론 왕이 회멸당하는 것은 그의 비파가 음부에 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기뻐하는 것은 마치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탄은 당시에 군왕이었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악기들을 주게 되었습니다. 14절 상반절은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고 말합니다.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거룩하게 분별되었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그룹의 일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당초의 일 역시 이와 같이 당시의 종류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 하반절은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므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겨야 했습니다.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에스겔 1장 26절에 따르면 그룹의 위치는 바로 보좌 아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70 장로들과 시내산에 오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이 맹렬한 불같은 펼쳐진 청옥은 아마 바로 화강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시에 사탄이 지극히 높은 곳, 곧 하나님의 보좌 아래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한 곳에 처했음을 표명합니다. 15절은 그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후에 하나님이 도리어 그에게 불의를 찾아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악한 자의 원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불의는 이 범죄한 대천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에게 자주성을 주신 것처럼 그에게 자주성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음받은 천사는 결국 이 자유를 오용했습니다. 지금 사탄과 같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16절 상반절은 그의 무역이 풍성함으로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였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완전히 적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는 상업이 대단히 흥성할 것임을 압니다. 상업이 흥성함을 인하여 많은 죄악 또한 그것을 틈타오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말씀은 또한 사탄 자신을 가리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펜버는 무역이라는 두 글자를 모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라는 두 글자의 원뜻이 바로 모독하는 자 혹은 참소하는 자임을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욥을 참소하며 잔혹한 수단을 써서 그를 해치는가를 봅니다. 또 뒤에 계시록에 이를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에 쫓겨났고는 아마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와 상통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쫓겨난 원인과 계시록에서 쫓겨난 원인은 상통합니다. 아마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사탄을 정죄하신 것을 기록하고 계시록에 와서는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어 전에 정죄하신 것에 대해 집행하신 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가 하늘에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많은 찌꺼기들이 반드시 이 불에 의해 깨끗게 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7절은 사탄의 타락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는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또한 그가 얻은 영광으로 인해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해 말하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곳과 아주 비슷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이 거기에서 말한 것이 특별하게 바벨론 왕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배후에 있는 사탄의 타락 원인을 더욱 깊이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이 그가 교만했던 원인을 말해주며 이사야서는 그가 어떻게 교만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함으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가 이와 같이 교만했으므로 하나님은 곧 그를 벌하셨습니다. 하늘에서의 그의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 소멸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언은 지금 우리의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기로 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달락의 예언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전 세상에서 아름답고 가장 지혜 있는 사탄을 창조하셨으며 그로 하여금 그 세상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아담 때에겁다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의 풍경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더 아름다울 것이며 새 예루살렘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그의 지혜를 사용하여 모든 땅의 거민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조물 가운데서 군왕이 되었으며 그의 위치는 모든 피조물보다도 높았고 그는 이러한 광경 가운데서 분명 아주 장구한 시위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자들과 악한 귀신들을 볼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들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땅에 영향을 미쳐서 공허하고 혼돈하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사탄의 수하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용의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기록하는데 별은 사자를 가리킵니다. 또 12장 9절은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자들은 아마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을 돕도록 세운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시편 82편 1절의 권력 있는 자와 신들입니다. 사탄이 넘어질 때 그들이 그와 함께 모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동정은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타락하고 범죄하여 지금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자들은 결코 몸을 벗은 귀신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영의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부활의 자녀들이 하늘의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또 한 종류의 추종자들은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귀신들은 악한 영 혹은 더러운 영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중국 표준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본래 처음의 귀신은 귀자이고 두 번째 귀신은 영자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성령의 귀신과 영이라는 글자를 통용하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귀신이라는 글자는 귀신이지만 20절의 귀신은 영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의 성경에서 주 예수님이 귀신과 영이 상통되는 것임을 인정하셨으므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 또한 그것들을 귀신이라고 번역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은 주님이 귀신을 쫓은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5절은 이 귀신을 더러운 영, 귀머거리의 영이라 칭합니다. 악한 귀신과 악한 영은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아마도 이전 세상에서 살았던 종류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범죄하는 데 동조했거나 혹은 사탄이 범죄한 후 그를 거절하지 않고 따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몸이 벗겨지도록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몸을 벗은 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비록 성경의 증명은 없지만 성경 안에서 얼마의 단서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한 귀신이 사람의 몸을 떠나는 광경을 봅니다. 더러운 귀신은 의지할 것이 없이 표류하게 되어 사람의 몸을 제외하고는 쉴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가 원래 있었던 곳 사람의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몸을 벗은 영이 아니라면 왜 꼭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읽을 때 그 군대 귀신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방법이 없게 되자 곧 돼지의 몸 안으로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세상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몸에 붙어 의지합니다. 믿는 이들일지라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는 다릅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게는 결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기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악한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이러한 성질과 기호는 마치 그것들이 몸을 벗은 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몸을 벗은 영이라면 그것들은 몸을 벗을 때 어느 곳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금세 죽은 모든 사람들의 영이 음부에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분명 이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생존했을 때 그것들의 사는 곳은 아마도 이전 세상 곧 사탄 이전에 권세를 잡았던 곳일 것입니다. 아담 이전 세상에 거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성경 안에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의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이 결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당초의 세상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전 세상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상이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땅도 조성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라고 말한 후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시의 땅에 어떤 종류가 살았다는 것을 밝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금 악한 귀신들에게 하나의 구류처가 있음을 표명하는 얼마의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은 분명히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것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펜버의 말에 따르면 이 무적행의 원문은 아비소스로 계시록 9장에서 이명사가 비록 지구 중심에 불이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 명사는 또한 시메르도 쓰이며 이 뜻은 어근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훗날 땅 중심부의 무적행에 구금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악한 귀신이 무적행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 가운데 아직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갇히게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아마 땅속과 다른 바닷속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 모두 갇힌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 후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적행은 하나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다가 악한 귀신의 구류처라는 데에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라는 단어는 70인역 성경에서 이곳의 무적행과 상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악한 귀신들이 아마 첫 번째 세상에서 살던 종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볼 때 이것은 아주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래 땅 위에 살았으나 범죄한 후에 몸이 하나님에 의해 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살았던 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혼돈하고 공허하게 변했습니다. 온 땅이 물에 의해 덮였고 대지는 심해로 변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당시 종류의 영이 심해 아래 갇혔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셋째 날 대지를 회복하실 때 그분은 땅이 물속에서 나오도록 명하셨으며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이 땅은 새로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전의 악한 귀신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바다로 돌아갔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바다가 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바다가 어떻게 죽은 자를 내어줍니까? 일반적인 해설은 바다가 그 가운데 익사하여 죽은 사람들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땅도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죽은 사람의 몸이 바다에서 죽은 사람의 몸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은 결코 죽은 사람을 그 가운데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내어주는 것은 분명 죽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갇힌 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사망과 음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세상 사람의 영혼이 바닷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내어주는 죽은 자들은 누구의 영혼입니까? 당연히 다른 세상, 이전 세상의 것입니다. 여기에 순서 또한 이와 같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전 세상에 살던 이들이 먼저 죽었으므로 먼저 내어주고 우리 이 세상 사람은 그 뒤를 따른다고 표명합니다. 각 사람들은 그 순서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 그의 사자 그리고 그 악한 귀신들의 대체적인 근원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사람이 땅 위에서 살고 있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있는 얼마의 성경 단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6절까지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광경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앞뒤 성경 구절들이 유대인의 황폐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중간 몇 구절은 특별히 안목을 확대하여 말한 듯하고 마치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최초 땅의 황폐한 광경을 보게 하신 듯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틀리지 않다면 우리는 이전 세상 안에 좋은 땅과 성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거민들도 성읍을 거처로 삼았으며 또한 밭가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심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단서들로부터 당초의 광경과 지상의 종류, 낙원, 군왕 등등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묵상한 것이 틀리지 않다면 태초의 세상의 광경과 그것이 황폐한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때의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은 결코 혼돈하고 공한 것이 아니었으며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었고 이 땅 위에는 또한 거민이 있었으며 이 거민의 숫자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지으신 사탄으로 하여금 뭇 천사들 위해서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누구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총명했으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 절정이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 거했으며 하나님은 그가 세상을 관리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다 그 권력 아래 있었고 이러한 천사들은 그를 위해 이 세상을 나누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영광으로 인해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반역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 올리고자 했으며 기꺼이 지음받은 자에 머물려 하지 않고 지은 이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민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감찰하시고 그를 정죄하셨으며 때가 이를 때까지 그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던지셨습니다. 천사들 중 3분의 1이 그를 따라서 함께 반역하였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마귀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이 있으며 때가 이를 때 그들을 그곳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당시 지상의 거민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관리 아래 처해 있었으며 또한 미혹을 받아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맹렬한 노를 발하사 땅과 땅의 모든 종류를 한꺼번에 멸하셨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많은 영들이 바닷속의 무적행에 갇혔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 사자 그리고 사탄 자신이 합하여 흑암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경과됐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후에 하나님의 영은 다시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3일 하나님은 그분의 세상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고치시고 아담 부부를 지으사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셨으며 땅 위에서 하늘에 계신 그분과 연합하여 사탄의 능력을 저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으로 사탄을 시험하여 그가 회개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보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와서 도리어 아담을 시험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은 넘어짐으로 인해 마귀 치하의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서 얻은 세상을 다시 사탄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미 실패했고 인류 또한 실패했으므로 하나님은 위격의 구분에 따라 세상에 내려와 사람이 되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새로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군왕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조금의 흠도 없는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안에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분의 죽음은 아담 안에 있는 이들을 모두 그분 안에서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능히 옛 아담의 창조를 모두 그분 안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이어서 새 아담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인생은 사탄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그분의 죽음과 삶을 통하여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이 이른 세상을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옛 아담 안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만약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으로써 옛 아담을 버리고 생명 안에서 새 아담과 연합한다면 그는 곧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와 대적이 됩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또한 모든 일에서 그와 그의 사자와 그의 악한 귀신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산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이제 또한 골고다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정죄되었고 다만 아직 집행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때가 되면 그는 하늘에서 내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시면 그는 무저갱 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또 천년 후에는 불못 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주 예수님은 사탄이 잘못 사용한 권력으로 인한 모든 반역의 흔적이 완전히 소멸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늘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이 회생하는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군왕이 되실 것이며 당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그랬듯이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당시 사탄이 한 것 같이 지상의 거민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모든 광경은 바로 사탄이 아직 죄를 범하기 전의 광경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태초의 상황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후 이 세상을 불사르실 것입니다.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며 오직 의로운 자만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마땅히 마귀에 대해 더욱 깊은 원한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몇천 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그분과 연합하여 사탄의 권세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에서 잃어버린 바 된 세상을 그분은 강제로 빼앗아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여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유일무이한 사람이신 주 예수와 동역하여 우리의 생명과 일과 환경과 거처와 세상에서 마귀의 모든 행위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대적함은 견고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지 지금 악한 귀신에 의해 이용당하는 사회의 개혁가들처럼 결코 혈기의 병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웠는지,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인해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총명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미약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므로 마땅히 근신해야 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복이 아니며 오직 지극히 크고 비할 데 없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